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달라서 수양회를 다녀와서 해외 갔다 오면 열흘간 격리를 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는 야 열흘 동안 격리를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열흘간 격리를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있고 워크샵만 해도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샵 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 지난 2021년 활동 워크샵을 하면서도 좋았고 또 각 부서 각 팀에서 공모사업했던 워크샵을 할 때도 좋았고 또 여러 분야에 활동하는 뭐 예루살렘 라디오 팀이나 또 마인드 팀이나 또 여러 팀에서 워크샵을 요청해 와서 시간을 가지면서 형제자매들과 아주 가까이 또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참 좋았고 오히려 이렇게 격리를 하고 있으면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2022년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 소망스럽고 또 우리 당장 이제 눈앞에 겨울 수양회가 있는데 지난 수양회부터 우리가 회비를 내고 접수를 했는데 적은 물질이지만은 그렇게 접수를 하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고 오늘도 간증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 우리가 현장에서 수양회를 하면은 수양회비나 또 차비나 또 오고 가면서 음식을 사 먹는 거나 새로운 분 초청하는 거나 야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수양회 적은 회비를 내고 수양회 온라인 수양회지만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을 하나 바꿈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세계인데 그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사진이라는 것은 설계 도면을 그리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옛날에 복사기도 없었고 이런 인쇄 기술이 없었을 때 이 설계 복잡한 이 설계 도면을 한 장 그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다시 또 그대로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똑같은 이 그림을 여러 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청사진이라는 것을 연구하여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CAD가 나오고 프린트가 나오고 이런 디지털화 되기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사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얀 종이에다가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이 완성되면 그건 연필로 그리죠. 지울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연필로 도면을 그리고 완성이 되면은 그 도면 위에다가 반투명한 그 용지를 올리는데 트레싱 페이퍼라고 해가지고 그 용지를 올려서 거기에 이제 잉크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 장에 이제 필름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청사진을 구워내는데 그러면 이제 도면을 아무리 복잡한 도면이라도 한 변만 트레싱 페이퍼 위에 잉크로 그려놓으면은 이걸 여러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널리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도면에다가 연필로 먼저 흰 종이에 연필로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위에다가 트레싱 페이퍼를 덮고 잉크로 그리고 그걸 이제 청사진으로 구워내면은 여러 장의 도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청사진 하면 그냥 단순하게 설계 도면에 그리는 그 그림만이 아니라 이 청사진이라고 하면은 좀 미래에 희망적이고 미래의 어떤 바라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청사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처음에 하얀 종이 위에 연필로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게 완성되면 그 위에다가 트레싱 페이퍼를 덮고 잉크로 그 위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면을 여러 장을 찍어내서 각 분야에서 그 도면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철근 작업을 하는 파트에서는 철근에 대한 거, 뭐또 전기 파트에서 소방 파트에서 설비 파트에서 배관 파트에서 각자 이제 그 도면을 가지고 건물을 건축해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청사진으로 구워졌다는 것은 자, 하얀 종이 위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트레싱 페이퍼 위에 잉크로 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으로 구워지면 이제 그 도면이 실제 건물의 구조와 모양의 결정판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청사진대로 건축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미래의 희망이나 미래의 어떤 바라는 걸 청사진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그 청사진은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 바램으로 마음의 어떤 청사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도면에는 그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필과 잉크로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청사진대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 청사진대로 건물의 구조나 모양이나 외관이나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설계도를 그리느냐. 그 마음에 만들어진 청사진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건축 설계를 할때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필로 그리고 잉크로 트레싱 페이퍼에 그려서 청사진으로 구워내고 그대로 만들어지지만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청사진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마음의 청사진은 여러분의 마음의 청사진은 뭘로 그리냐면 여러분의 말과 생각으로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위에 연필로 그리고 연필로 그리는 건그 쉽게 그냥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반투명하는 트레싱 페이퍼라는 그 종이를 올려놓고 잉크로 그걸 그리면은 그 잉크로 그려진 것은 수정을 할 수가 없죠, 보면은. 좀더 굳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청사진으로 구워내는 것은 이제 이 도면의 확정인 거죠.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짓는다. 청사진으로 그 도면을 구워낼 때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림, 이 청사진대로 이제 건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도면이 완성되고 각 파트의 각 분야에 그 도면을 나눠주면은 얼마 있지 않으면은 그 건물이 완성되어서 그 청사진대로 그대로 건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그 청사진 그대로 여러분 인생이 그려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장래가 그려지는데 그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도면을 그리는데 처음에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다음 또 그걸 내가 내뱉음으로 말로 그 도면을 완성하고 마음의 청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또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는 사람하고 마음에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이 부정적인 청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부정적인 청사진대로 그 인생이 불행한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그것이 굳어져서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의 소리를 하고 살면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미래가 그 만들어진, 마음에 만들어진 청사진대로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마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청사진을 만들어내기 전에 도면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트레싱 페이퍼에 잉크로 그림을 그려야 청사진이 만들어지듯이 그냥 청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 마음의 청사진을 만든다. 믿음을 만든다. 야, 그러면 아직 내가 뭐 확실한 그런 믿음이 없어도 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되구나.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그 청사진이 만들어지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들어지면 주님은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내가 보는 나하고 주님이 보는 나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을 갖기 쉬운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갖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마음의 구조가 믿음을 갖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사진을 왜 개발을 하게 되었냐면은 복잡한 도면을 일일이 그걸 하나씩 다 그대로 뺏겨내고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야, 이걸 어떻게 하나만 잘 그려내면은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복사기가 있으니까 복사하면 되고 그 다음에 CAD로 도면을 그리면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가지고 프린트해 내면 되니까 지금은 너무 쉬운 일이죠. 제가 케냐에서 건축을 할 때 500평 되는 4층 건물이니까 큰 건물인데 케냐에서 설계사에게 설계를 맡겼는데 자매 남편이 설계사고 시청에서 또 일한 적도 있고 이래서 이분에게 설계를 맡겼는데 아주 쉽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모든 부분에 우리가 참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시청 직원들하고 뭐 아주 친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자매 남편이었는데 아, 그 당시에는 이제 구원을 안 받고 설계를 하고 우리하고 가까이 하다가 와서 복음을 구원을 받았는데 아, 이번에 지난 11월 달 작년 11월 달 케냐에 방문해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때 좀 황당했던 게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그려가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자, 이제 허가,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고 도면을 갖다 주는데, 아니, 도면이 너무 훤하니 뭐 아무 도면이 없는 거예요. 평면도라고 해서 건물의 그 모양을 위에서 본그 모양으로 해서 도면을 평면도만 있는데 안에 내부 세부적인 그 도면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서 이 이제 전체 크기와 뭐 기둥 위치와 뭐 이런 것만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내부 구조는 알아서 잘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면서 도면을 허가받은 도면을 갖다 주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이제는 이렇게 허가 받았으니까 이 안에 내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 그렇게 안 됩니다만은 모든 그 구조나 뭐또 복도나 창이나 뭐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규정이나 규격이 있는데 그래서 뭐 다른 홀들은 사층 예배당은 그냥 훤하니 비어 있으니까 손댈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뭐 2층, 3층 뭐 이런 데는 우리가 클래스룸으로 크게 뭐 홀을 만들고 좀더큰 홀을 넣고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사택 구조를 그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해봐도 잘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한국의 권혁천 집사님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 도면을 보내드리면서 여기다가 이 칸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택 구조 설계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 지금 이번 주는 시간이 없다고, 아, 이번 주 당장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시간 날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한 2주 뒤에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도면을 그려주시는 걸 받았는데, 제가 그때, 그 전까지는 제가, 설계비를 내는 게 설계비가 늘 아깝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건물에 도면 이렇게 그려가 뭐칸 나눠가지고 이렇게 설계하는데 왜 설계비를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야? 케냐는 마음에 들더라고. 케냐는 설계하는 비용이 엄청 싼 거예요. 한국은 평당 뭐 얼마 해가지고 요즘은 아마 평당 1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거기다가 뭐 벽지를 바르는 것도 장판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 그려주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데 늘 설계비가 비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도면을 딱 받아보면서, 아, 왜 설계비를 내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지난 11월 달 가서도 제가 갈 때마다 마음에 드는 게 사택 구조예요.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고, 방도 많고, 부엌에서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사택에서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구조가 잘 되어 있는데 야 이게 이래서 설계비를 주는 거구나. 왜냐면은 설계가 한번 잘 되면은 이걸 평생을 쓸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복잡한 어떤 이 도면을 지금이야 뭐 캐드로 그리면 프린터야 뭐 무한정해 낼수 있는데 옛날에 복사기도 없고 프린터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이 청사진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장을 찍어낼 수 있고 아주 편리한 그게 청사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청사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 장래가 달라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엉터리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 있는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청사진대로 이제 바꾸는 게 관건이에요. 내가 가진 청사진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청사진은,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을 우리가 가보면, 예술회관에 가보면, 이 예술회관에 구조를 보면은요,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하고 다른 게 예술회관에 가면은 무대가 있고 객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술회관에 그 무대 뒤를 보면은 객석만큼의 그런 넓은 공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공연을 펼치려면은 그냥 일반 우리 예배당처럼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예배당에 뒤에 지금 스크린이 있고 그 뒤에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 그 뒤에 그냥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정도 하나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뒤에 무대 뒤에 따로 공간이 없어요. 이 무대 보이는 무대가 전부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술회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회관에 가보면은 무대 뒤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건 뭐 오페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이제 큰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는 공연을 할때 아무데서나 공연을 할수 없는 게 뭐냐면은 무대가 작은 것도 있고 무대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설계는 일반 건축물의 설계와 다르게 그 무대뿐만 아니라 그 무대 장치며 천장이며 천장은 무대에서 스크린이 올라가면은 그만큼의 또 천장이 올라가서 스크린을 그대로 올려도 되는 만큼의 또 천장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는 아주 이제 아무나 할수 없는 거고 아주 특별한 설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그 설계를 가져와서 그대로 따라 했겠죠, 보면은.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설계를 제대로, 왜냐면은, 나름 뭐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도 뭐 해보지 하고 했다가는 그 설계도가 100년, 200년, 오랜 세월 동안 공연장을 설계하면서 잘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그거 없이 그냥 우리도 한번 해보지 뭐 하고 했다가는 많은 문제와 많은 결함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설계를 할 때는 좋은 그런 설계도를 가져와서 그 설계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그 청사진을 가져와야 되는, 그 설계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배를 만드는 운동장 뭐두 개, 세개 넓이 만큼 되는 그런 큰 배를 만드는데 그 배를 만드는 설계를 그냥 나름대로 배를 뭐 만들면 되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때 이미 항공모함을 여러 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본이 이 해전에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하면서 전세가 기울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점점 몰락해 갔는데, 일본이 항공모함을 만들면서 아주 이제 최신의 항공모함을 만든다고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집착해가지고 항공모함을 만든다고 잘 만들어서 해전에 내보냈는데, 미국의 잠수함에서 발사한 을의 한 발을 맞고 그 항공모함이 침몰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항공모함은 그 당시 의뢰를 한발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방에 그렇게 배가 무너지질 않는데, 격침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 항공모함은 의뢰의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뭐 격벽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의뢰를 맞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의뢰 한 발을 맞는다고 해가지고 배가 그렇게 격침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최신의 항공모함이 을의 한발에 격침을 당합니다.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 을의 한발에 바로 이 배가 관통이 돼가지고 침수가 돼가 배가 침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그 충격 때문에 배에 항공모함이니까 항공기를 여러 대를 싣고 거기서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 게 항공모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비행기에 연료가 필요한데 그 항공유가 항공유를 담고 있는 저장 탱크에 충격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배관이 깨지면서 그 항공유가 새 나와서 그 가스가 이제 찬 거죠. 그거는 이제 불만 붙으면 바로 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에 때문에 침몰했다기보다는 그 항공유가 유출돼 가지고 그 가스에 의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풍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 경납고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비행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엘리베이터마저도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충격에 의해서. 배를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든다고 잘 만들었는데 이제 크기에 대한 대비가 약했던지 을의 한 발에 결국은 격침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된 도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모함 같은 것도 그렇고 또뭐 예술회관 같은 그런 아주 이제 공연장 같은 그런 특별한 복잡한 건물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인생은 항공모함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한 번도 인생의 설계를 안 해본 여러분이 이렇게 내 인생을 설계해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거는 망하는 길을 가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청사진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가장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가장 좋은 청사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복될 수 있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그 청사진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런 구조를 가지면 좋겠지, 이걸 넣으면 좋겠지, 저걸 넣으면 좋겠지 해서 열심히 여러분 나름대로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그 청사진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하고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자, 베드로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베드로의 청사진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뭐 어렵다고 잡혀간다고 뭐 죽는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나? 내가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린 청사진이었습니다. 뭐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면 끝까지 충성하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청사진을 그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린 청사진대로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상 현실이 딱 눈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잡혀가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에게 한 비자가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한 비자가 56절에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한 비자는 여자 종 계집 종을 비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 군병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 여자가 계집 종이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계집 종 앞에서 부인해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내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아니, 내가 그냥 갑자기 물으니까 얼떨결에 내가 부인했는데, 아니, 내가 이번에는 이제는 누가 물어도 내가 부인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베드로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니라. 한 시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게 베드로가 그린 청사진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청사진을 만들어 놔도 그 청사진대로 안될 뿐더러 된다고 해가지고 좋을 건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그 청사진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는 게 제일 잘하는 거고 제일 성공하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결국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는데 성경에서 그려놓은 청사진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우선 보기는 안 좋아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것이 그들도 원치 않고 안 좋아 보이지만은 인생에 꼭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믿는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하고 자기를 믿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하고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하면 될것 같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이걸 내가 하면 될것 같으냐 안될것 같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 날 돕느냐, 돕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빠져나간 사람, 그게 무너진 사람과 무너지 않는 사람은 보면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이 있고 하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쓸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야 되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꽉차 있는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들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내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청사진대로 베드로의 삶을 주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다 이야기는 할수 없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60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여러분 이 61절에 세 번 부인한 이 베드로를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지요. 자,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베드로 돌이켜서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는데 이때 주님의 마음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마음은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다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로는 어떠했느냐. 심히 통곡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은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21장 1절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갔느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 봤습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밖에 심히 통곡하고 그가 가는 길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베드로의 마음에 그렇지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어부인데 내가 어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어부인데 내가 괜히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설치고 다녔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그래 내가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무슨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 번 부인하고 난 베드로를 돌이켜서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야 네가 세 번 부인해도 내가 볼 때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세 번 부인했지. 근데 그 네 모습과 상관없이 그런 너지만은 내가 가진 설계도는 내 안에서 보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미 청사진이 구워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미 결정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 그 영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잘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주를 잘 섬기려고 하고 있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가진 청사진을 그 도면을 가져오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어떻게 설계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청사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뜻, 주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궤, 그걸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도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려놓은 도면과 완전 다른 세계의 도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베드로가 지금 행동하는 것,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세번 부인하고 만 것, 세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한 것,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것. 이건 베드로는 지금 시간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인간계에서 살고 있고 시간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즉각 무엇에 반응하냐면은 나타나는 내 모습에 반응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반응하고 여러분 이 인간 세계에서 시간계에서는 순간순간 그 모습에 좌우되는 게 시간계에서 살때 그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냐 안 했냐, 예수님 부인하고 나 심히 통곡하고 또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어부인데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인간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그 도면을 바꾼다는 것은 영원계에서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도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도면.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계에서 베드로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원계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만 있는 거예요. 영원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시작과 끝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시작이에요. 끝은 사람 낳는 어부로서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떠하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사역자 모임을 갔습니다. 서북아시아라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들 또 인천 지역 사역자 사모님들 모임을 갔는데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세번 모임을 갔습니다. 새벽에 일찍 모임을 가지면 좋겠지만은 인도가 시차 때문에 3시간 반 시차가 나니까 아침 묵고 이제 아침에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이제 모임을 갔는데 그래서 제가 사역자님들이 많고 또 사역자들 간증하니까 아예 그날은 하루 사모님들 간증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모님들만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자님들 간증을 지금까지 늘 들었는데 사회자님 간증은 편의점에서 파는 빵이라면은, 아, 사모님들 간증을 들으니까, 그 제과점에서 수제 빵과 같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역자님들의 간증은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그 이제 사역하면서 하는 일들이나 일어나는 일들 뭐 그런 일들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사모님들은 이제 삶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각양각색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았는데 근데 어떤 한 사모님이 뭐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거기 경품 추첨하는데 아이패드에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추첨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름 나오나 안 나오나 봤거든요. 보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다 꽝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사모님들 이름은 다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뭐 누구 목사님 뭐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늘 부르고 뭐 이름 부를 일은 없죠. 보면은.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아이패드에 당첨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하는데 아그저 사모님 이름이 당첨됐었구나. 아이고 내가 미리 알았으면은 그 미리 알려줬을 텐데 왜냐면은 그날 이 사모님은 뭐뭔 어떤 경품에 추천된 적이 없어가지고 경품 추천한다 그래서 졸고 있었대요. 근데 누가 와 하더래요 보니까 그러고 다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아이패드 당첨됐다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다가 이 사모님을 다 쳐다봤다는 거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이번에는 우리가, 달라스 수양회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31일 날 도착을 하니까 저녁에 오후 4시 30분에 도착으로 돼 있으니까 뭐 나오는데 시간 걸리고 또뭐 저녁에 가도 얼마든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해외 입국자들은 이제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에서 녹화를 한 겁니다. 달라스에서 수양회 마지막 마치는 날 아침에 새벽에 모든 이제 실제 실황처럼 해서 녹화를 하고 경품 추첨도 다 미리 다 했습니다. 보면은 실제처럼. 그래서 다 하고 녹화를 했는데 저는 그걸 다 보고 왔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내 이름 안 나오나 하고 막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꽝입니다. 그 기대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안 알려줘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리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보다 앞서 시간을 앞서가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가 기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다 꽝입니다. 기대둘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미리 보고 계시는 야 베드로야 너는 지금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지 너세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안 되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뭐냐 야 베드로야 너세번 부인할 거야 이것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야너 베드로야 너 네가 나를 부인해도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근데 베드로가 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시간계에서 보는 자기, 현재의 나, 예수님을 부인한 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고, 디베라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제자들과 함께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근데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제자 자격 없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여러분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요? 자, 사람 같으면 째려봤겠죠? 저게 인간이냐? 이게 이 사람 위에 그냥 이래 보는 것하고 또 이렇게 탁 삐딱 해가지고 저 째려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째려봤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베드로를 째려보지 않았습니다. 야, 저게 인간이냐? 내가 그동안 함께한 게 얼만데 너 지금 나를 뭐라고 부인을 해? 아니요.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지금 나를 부인하죠. 넌 사람 낚는 어부야.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하지. 아니, 여기서는 저게 인간이야, 뭐라고? 나를 뭐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째려봤으면은 어떻게 디베리아 바다에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것은 시간계에서 보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계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계에서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인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나가서 심히 통곡하지만 그 시간계에서 보는 자기인 거예요. 이게 주님과 다른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결심한 대로 내 마음에 각오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양대로 행했을 때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과 같은 그 청사진을 갖고 주님과 같이 영원계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에도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소리를 하고 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이미 청사진이 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수정 불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는 거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기대를 두는 거나 하가를 취해가 이스마엘을 낳는 거나 여러분 그건 시간계에서 그냥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영원계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은 이미 열국의 아비인 거예요.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그림과 일치가 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부인도 안 하고 애굽에도 안 내려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청사진과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과 일치되어서 그걸 말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말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상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영원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건 이제 영원계에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 시간계에서는 날마다 내가 죄를 짓지만은 영원계에서는 영원히 죄가 씻어졌고 영원히 온전한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봐버리는 거예요. 영원계에서 이루어진 걸 깨닫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믿으면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고 죄인이 되느냐? 여러분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세계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에 죽어 죄를 씻었다 해도 또 자기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니까 회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고해 성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게 속이 훨씬 후련하고 편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선 자기가 죄인인데 날마다 죄인이니까 그 죄를 용서를 회개 기도하는 게 편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세계, 영원계에서 이루어진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죄를 짓는다고 죄인이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살인을 해도 천국 갈수 있습니까? 살인한 죄도 그러면 씻어집니까? 아니, 그러면 살인한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미워하는 자나 살인한 거나 같다고 했는데 미워한 사람은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계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보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은 영원계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심히 통곡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그 의미를 베드로가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실 때 이때 주님의 마음하고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 아우 주님 내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막 부끄러워 가지고 막 예수님을 다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제 막 밖에 나간 거예요. 화면에 제가 없지요. 밖에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길 바랬느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길 바랬느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큰 죄를 짓고 심히 통곡하며 주여 이 죄인, 내가 무슨 의인이야? 주님 그걸 원해요? 그러길 원해요?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서 의로울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야 베드로야
너 그래도 사람 낚는 어부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잖아.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예요. 인간계에서는, 이 시간계에서는 절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영혼계에 가면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보는 나, 이거 다 거짓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부를 때, 주님 베드로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이미 청사진을 다 완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 이미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걸, 복의 권원이 되는 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도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칠의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번 연거푸서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 그러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두번 연거푸서 꾼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7년, 풍년 뒤에 7년 기근이 올 거다. 요셉도 꿈을 두번 연거푸서 꾼 것도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두번 연거푸서 꿨는데 그건 하나님의 확정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로 치리자가 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요셉이 현실을 보면 애굽에 노예로 가서 이제 그 인생 소망 둘게 없는데 노예로서 평생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요셉의 인생이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고 해요. 그 꿈이 꿈이냐? 그건 개꿈이에요. 제가 청소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어떤 청소년들이 청소년 캠프를 해보면 어떤 청소년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해요. 그래? 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거 개꿈이야. 그지 아무리 꿈 가져봐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진짜 꿈이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요셉이 그걸 꿈꾸는 거지. 그게 진짜 꿈인 거예요.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꿈에 보여준, 그래서 네가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너를 향하여 뜻을 갖고 있으니까 신앙하고 네가 믿음 배우면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셉의 마음에 종으로 팔렸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썩어야 되냐 하면서 처량하게 낙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하면서 가정 총무가 되는 일들을 하고 거기서 더 낮아서 감옥에 가도 옥중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 하나님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그 청사진, 그걸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그걸 못 보고 자기가 부인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다가 부인하고는 낙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계에서 보여지는 크기에 날마다 죄를 짓는 그 자기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사는 거나 날마다 육신적이고 형편없는 나를 보고 나 육신적이라는 사람이 사는 거나 똑같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신앙에 관한 믿음이 없는 거고 오늘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야, 너 왜 그렇게 형편없이 사냐? 너 오늘 일요일인데 너 또 왜 또 오늘 또 늦잠 자고 너 지각하냐? 너 좀 주일은 그래도 제대로 시간 지켜가 예배 오면 안 돼? 아니, 주님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주님의 주님이 보는 베드로는 이 시간계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주님 마음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계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사람 낚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거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주님에게 가까이요 주여 내가 세 번 부인하였네. 주님은 아니야. 넌 사람 낚는 어부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네 모습이 어떠하든 넌 사람 낚는 어부야 라고 주님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래서 그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심히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도 이런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해 이런 내가 무슨 신앙을 해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듯이 넌 사람 낚는 어부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듯이 넌 열국의 아비야 요셉에게 이야기하듯이 넌 치리자야 다윗에게 이야기하듯이 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주님이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자, 이건 사람이 이렇게 그릴 수 없는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갖고 교단이 교세가 줄고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활발하게 일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전 세계의 방송국을 우리가 그들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다 못 들어봐도 전 세계 655개의 방송이 나기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방송을 내보내줬으면 좋겠다 할 때 편성국장들이 방송을 편성하니까 이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도 또 무료로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 시간 넘는 설교 방송을 가지고 와서 방송은 누가 아이고 그래 좋네요 해줄게요 하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이 첫 말씀이 첫 번째 메시지가 배가 아프지만 나았다는 간증이었는데 여러분 그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병실이 부족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서 그냥 격리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장례식에도 못 가 그냥 묻어버리고 아니 여러분 장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온 가족이 정말 떠나보내면서 함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코로나 옮고 감염된다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다시 뭐 볼 수도 없고 장례식도 없고 이제. 그 상황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유일하게 희망을 주는 게 아프지만 나았다는 말씀이었고 편성국장들이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 이 말씀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송이 됐는데 그것도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배가 아프지만 나았다는 간증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 의료가 이제 붕괴되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병실도 부족하고 병원에서 뭐 약도 없잖아요. 보면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유일하게 사람들 마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아프지만 나았다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방송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편성국장님에게 그럼 이 말씀 첫 번째 말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시라고 편성국장이 그러지 뭐 하고 들어보고는 이런 메시지라면 온 국민이 들어야 된다면서 제일 좋은 시간에 온 국민이 모여있는 시간에 방송 편성해서 방송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 콘서트 영상이 나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영화가 나가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82만 명 되는 CLF 목회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박 목사님도 크리스마스 칸타타 영화 포 온토스 영화를 보시면 이건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 만들어가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인데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니까 어떡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아니야 넌 사람 낚는 어부야 베드로야. 여러분 주님이 그 그린 그림대로 베드로가 못 따라오고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위치에 그 마음을 옮겨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야 여기서 문제가 있구나. 주님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런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밖에나 심히 통곡하고 있으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계에서 보는 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형편없지만은 영혼계에서 베드로 예수님 보는 베드로는 너는 온전해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내가 보는 나 어떤 베드로처럼 정말 부인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주님 보시면서 영혼계에서는 나를 믿음의 사람이다. 너 온전하다. 너 신령하다. 넌 세계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야. 주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면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째려보면서 인간같지도 않은 거 뭐 나를 부인해?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 찾아가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내 향을 치라 내 향을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때도 베드로를 보시면서 아니야 넌 사람 낚는 어부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시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보는 나는 형편없고 육신적일지라도 주님은 너 온전해. 넌 사람 낚는 어부야. 넌 열국의 아비야. 넌 믿음의 조상이야.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면 그렇지 내가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고 사람 낳는 어부면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처럼 부담스럽다 물러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면 되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에 담대하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마음에 담대하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주님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 형편없는 나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돌이켜 나를 보시면서 그래 그런 나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래서 너 온전해. 그래서 너 신령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 주님 보시는 그 시각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도면도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그려서 잘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려놓은 도면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형편없는 나 말고 시간계에서 보는 나 말고 영험계에서 보는 나 온전한 나 신령한 나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베드로 심히 통곡할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는 의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내가 비록 이렇게 형편없을지 그러니까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이런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주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나가도록 다 허락을 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나를 보시니 주님 하고 싶은 말은 너 그렇게 부인해도 넌 사람 나는 어부야. 너 그렇게 육신적이고 너 형편없어도 너 신령한 사람이야. 너 온전한 사람이야. 너 열국의 아비야. 너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에 참 소망스러운 것은 베드로 형편없는 베드로지만은 주께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시면서 째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해도 넌 사람 낚는 어부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베드로는 그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우리를 향하여 신령한 자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 여기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간계에서 보는 나 말고 영혼계에서 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도면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